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어제 국경 지역 내 무력 충돌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군 당국 간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 협상은 두 나라가 분쟁을 겪고 있는 라다크 지역의 중국 측 몰도 전초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중국 측에 건설적인 제안을 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진전된 제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는 현재 중국군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진지를 구축하고 이 같은 태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규모의 시설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인도군 역시 계속 주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군 서부정구사령부는 성명에서 인도 측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 협상 진행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의는 확고하다며 인도 측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으로 세력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양측이 주장하는 실질 통제선의 위치가 달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서로 상대 측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5월 판공호 난투극과 6월 가로안계곡 무력 충돌에 이어 9월에 라다크 지역 내에서 45년 만에 총기를 사용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 과도정부와 미국이 지난 8월 미군 철수 이후 처음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탈레반 과도정부는 어제 성명에서 9일부터 이틀간 모든 의지를 놓고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상호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하일 샤인 탈레반 대변인은 특히 미국 대표단이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며 아울러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이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탈레반 측과의 논의가 기탄 없이 전문성을 갖고 진행됐다면서 단순히 말이 아닌 탈레반의 행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안보와 테러에 대한 우려, 미국민과 다른 외국 국적 시민, 아프간 우방의 안전한 여행 보장, 인권 문제와 더불어 전 아프간 사회에 걸친 여성과 소녀의 의미 있는 참여 등에 대해 탈레반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고위 관리들은 이번 회담은 탈레반을 외교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절대 아니라며 이는 탈레반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들의 실천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엔진 기술자가 핵잠수함 기밀 정보를 외국에 몰래 판매하려다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 조너선 토비와 그의 아내 다이애나 씨 부부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유출하려던 기밀 정보에는 미국의 최신형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잠수함의 스텔스 기능과 무기체계 설계와 운영 등과 관련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위장근무 수사관을 통해 이들 부부에게 접근해 거래 시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앞서 지난 2020년 4월 외국 정부에 소포를 보내면서 이 정보는 당신 나라에 대단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소포를 보낸 나라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들 부부가 거래를 시도한 상대 측은 소포를 중간에서 가로챈 연방수사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올해 6월 이들 부부와 거래를 시작한 위장 요원은 선급금 명목으로 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달했습니다. 선급금을 받은 부부는 이후 같은 달 26일 웨스퍼리지니아주로 이동해 땅콩버터 샌드위치에 끼워진 초소형 이동식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기밀정보를 담아 전달했습니다. 이후 2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정보를 풀 수 있는 암호를 위장 근무 요원에게 전달했고 지난 8월 28일 또 한 차례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 약 7만 달러를 건네받은 뒤 지난 9일 체포됐습니다. 중국 북부 샨시성에서 지난주 내린 열대성 폭우로 17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폭우로 샨시성 내 최소 70개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북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정찰위성 2개를 새로 운용해 대북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미 국가정찰국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에 보내는 인도적 지원 물자가 최근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황해도와 함경도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모든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낮 최고 15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1.5,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북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미국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등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 미한 동맹 주요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미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서 실장이 이번 방미를 통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해온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미북 대화 재개 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초기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 실장이 북한의 의중을 이번 방미길에 미국 측에 전달하고 협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를 한국 측이 파악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실장이 방미를 하게 되는 그 의도는 미국과 이제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추정컨대는 북한과의 여러 경로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가지고서 미국 쪽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화상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미국과 남북한 3자 혹은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어 설리번 보좌관과 서 실장의 대화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결국 대미 협상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서 실장이 대미 협상에 대한 북한의 보다 구체적인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관계 없이 남북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보면 지금 통남종미다. 그러니까 한국을 경유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전략이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달라. 북미 비핵화 협상, 종미에서 북한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만 협상에 나가겠다. 그 보장을 한국이 해야 되는 거고 미국도 그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입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미 미국과 한국에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을 넘긴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 한국을 대미 중재 역할로 활용하려는 의지는 커 보이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고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자위력 증강을 명분으로 도발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보다는 공세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4일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북 대화를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기념해 이례적으로 가진 기념 강연에서 향후 5년간의 주민 의식주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주력한 반면 대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내세워 대외 메시지를 관리하면서 최근엔 메시지의 모호성을 유지해 향후 운신의 폭을 키우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대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을 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가 중의적인 메시지의 이중성, 모호성을 유지하거든요. 일부러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사실 뭐 김정은의 말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움직일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모호하게 역시 이중잣대 독대 정책이라는 것만 내세운 상황에서 끌고 가겠다. 그렇다면 이번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신범철 센터장은 국제사회 유엔 대북제재 결의 준수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미 중앙정보국 CIA에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물밑 역할을 했던 CIA 코리아 미션 센터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도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외교적 관여를 강조하면서도 제재 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는 봐요.
코리아 미션 센터는 지난 2017년 5월 신설된 조직으로 앤드루 킴 전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정찰위성 2개를 새로 운용해 대북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미 국가정찰국이 밝혔습니다. 이 위성 프로그램은 민간 협력을 통해 진행됐는데 전문가들은 정보당국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찰국 NRO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정찰위성 2개를 배치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RO의 크리스 스컬리스 국장은 7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지구공간 정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찰 영역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Both supported earthquake relief in Haiti, imaged areas over Afghanistan to support the evacuation. And provided insight into areas where we struggled to collect in the past.
스컬리스 국장은 지난해 배치된 새로운 정찰 위성 2기가 과거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북한 지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IT 지진 현장의 구호 활동과 아프가니스탄의 철수 모습도 새 정찰 위성을 통해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컬리스 국장에 따르면 이 정찰 위성은 지난해 시범 운용에 들어갔으며 구상에서 운용 단계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상업적 요소와 절차,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역량의 결합, 즉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국가정찰국은 이 위성이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위성 운용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스컬리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정찰국의 존재 자체가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정찰 프로그램의 존재와 숫자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미중앙정보국 한국담당 부국장을 지낸 클링너 연구원은 국가정찰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데 향상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RO's announcement indicates the U.S. will have improved capabilities to monitor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ich are all violations of numerous UN resolutions.
국가정찰국은 1961년 창설됐지만 미국 대통령이 우주공간에서 정찰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1978년이고 NRO의 존재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1992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찰위성은 키홀입니다. 가장 최신형인 KH-12는 사람의 얼굴과 체형이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 최대 5cm의 초정밀 디지털 카메라와 야간 촬영을 위한 적외선 탐지기 등을 갖췄습니다. 미국은 이 위성 등을 통해 하루 두세 차례 북한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돌며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찰위성과 함께 주한미군 등에서 운용하는 정찰기도 주요 대북 정보 수집 수단입니다. 오산기지에서 출격하는 U-2S 정찰기는 최대 150km 떨어진 곳에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보통 평양과 원산 이남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RC-12X 가드레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RC-135, VW 리벳 조인트 등 통신감청 정찰기들과 EAC 조인트 스타스 지상감시 정찰기 등도 필요에 따라 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업위성 등 민간 영역이 제공하는 정보 활용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공개된 위성 이미지가 정부기관과 전문가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밀 영상이 유일한 정보원이었던 시절보다 적대 국가의 동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Open source satellite imagery now provides much more information to both government agencies.
2006년부터 2013년까지 CIA 분석관으로 근무한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7일 VOA에 CIA가 중국 미션센터 신설 등을 발표한 성명에도 민간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대목이 있다면서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민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정부와 민간의 기술과 역량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 등과 같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 협력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안보 도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북한의 투명성 결여는 대북 정찰 활동에서 주요 도전이라면서 대북 정찰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있으며 북한은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해 부정, 속임수, 미끼 등 교란 전술을 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용인하는 중국, 러시아에 맞서 미국도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8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북한 역시 남북 관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세 나라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과거에 비해 더 긴급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No, I think the urgency is the same. Maybe what it shows i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howing a little bit like
그렇진 않습니다. 긴급성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비해 덜 관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 땐 미국이 회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유럽 국가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런 종류의 무기 실험에 대응한 회의 요청에 다시 합류한 것입니다.
리스 대사님,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조치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합의 실패 배후에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don't think there's any doubt about that, and I think this, as Scott has just said,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정치가 개입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항상 그래 왔었죠. 중국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한 국제 규범들은 집행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어쩌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미국이 북한으로 향할 땐 중국을 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지렛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중국은 다른 나라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실제로 선전을 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중국에서 정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적어도 그런 점에선 일관성이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gain, I think it's really about geopolitics, and in particular, I think that what we've seen is the erosion of.
이건 지정학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특히 2017년 합의가 약해지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리는 당시 대북 결의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가 당시 결의안들을 지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행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열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도구로 안보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미스 대사님,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I can't see anything happening in the near medium term future that would change the calculations of Moscow.
저는 러시아나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들의 셈법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맞춰서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랬듯이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입니다. 미국의 동북아 안정과 안보를 위한 모든 정책의 근간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북한이 막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대사님, 북한의 핵 야욕을 억제하는 데 대한 유엔 역할에 회의적인 견해가 매우 많은데요. 유엔 회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It's never a bad thing usually for people to talk about these issues to raise the profile.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 최소한 입장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건 단순히 정치적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가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완전한 전체 행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측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약화되지 않길 바라지만 제약은 따를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m not expecting much from the Security Council at this stage. I would note
저도 현 단계에서 안보리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안보리 회의가 북한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일종의 만장일치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견해 속에서도 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중 기준을 드러냈다며 안보리를 비난했습니다. 미스 대사님,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가 있는 건가요?
I think that we risk misunderstanding the situation if we think that North Korea is irrational.
만약 우리가 북한이 비이성적이거나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을 묶고 있는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제약 조건들을 자신들의 무기 프로그램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은 전 세계가 자신들의 핵무기 지위를 축복해 주길 바라고 있죠.
리스 대사님, 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et me say a couple of things about talking to the North Koreans. First of all, we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죠. 이것은 항상 열려있는 채널이었고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활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화는 영구적인 협상 과정입니다. 일상적이고 표준적인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실제로 북한과 이런 관계를 수년 동안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게 회담 재개를 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 북한은 전제 조건을 고집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몇 가지 이득을 챙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담이 시작되면 북한은 이미 제재 완화를 받은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다른 접근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왜 다른 행동을 하는 건가요?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aken a look at the situat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y've assessed the Biden.
북한은 올해 초부터 상황을 살펴왔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과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을 평가해 왔죠.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계속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강조해 왔습니다. 또 북한에겐 격조 높은 고위급 수준의 회담을 하는 것에는 별로 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과 기꺼이 관여하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접근법에서 남북 관여를 통해 이익을 얻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접근법으로 말입니다. 저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의 분열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리스 대사님, 미국 입장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언가요?
Well, as I said before,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always willing, has always been willing to talk to North.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항상 그랬듯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유엔의 뉴욕 채널은 살아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전제 조건을 고집하고 있고 어쩌면 한국이 자신들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화는 상호 이익이 돼야 합니다. 전제 조건을 내세우거나 전제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상해야 할까요? 무엇을 예의주시해야 합니까?
Well, it looks like there may be some action on the inter-Korean channel. We'll have to see how that.
한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8차 당대회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개발과 군사화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 1월 그들이 하겠다고 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록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그들이 공언한 것들 중에 말이죠.
리스 대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Yeah, I think that the world can expect the North Koreans to continue to develop their military capabilities.
우리는 앞으로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군사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란 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계속 도발적이면서도 또 유화적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인 양보를 하기를 계속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한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통합된 대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스 전 대사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벼수확을 시작한 북한이 가을 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경남북도 일대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은 한해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가을 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즉 강냉이 수확은 9월에 끝났고 최근에는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대송시 송도 남세조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거지 준비를 간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추수를 독려하는 기사를 싣고 올해 국가정책에서 제1중대사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작황이 평년작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예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감자 등 모두 440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8월 이후 폭염과 함께 비료 부족 등으로 농사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달 내내 폭염, 재원이 꽤 높았어요. 8월 달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왔죠. 8월 달에.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황해도, 황해 남북도, 평안 남북도 거기가 곡창지 되니까 그쪽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을거지는 시작됐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벼베기는 시작됐지만 추수는 12월이 되어야 끝납니다. 추수를 하려면 논에 물을 빼고 벼를 베야 합니다. 그 후 벼를 말린 다음 벼단을 탈곡기가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탈곡을 하고 곡식을 자료에 담아 국가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시와 군에 설치된 양정사업소가 곡물을 도중에 배급하거나 판매합니다. 기계화가 잘 된 한국에서는 벼베기부터 탈곡까지 모든 작업이 현장에서 콤바인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수백 명이 달라붙어 벼를 베고 이를 옮겨 탈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햅쌀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지금은 거의 인력이 동원돼서 40일 내지 많게는 60일까지 그 낫을 가지고 가위거리를 하는 경우가 요즘은 기본적입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은 쌀 가격이 올라 주민들이 식량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Because people have to eat. So there's a market for rice that has a much higher price.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간부나 보위부, 교원,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개인 장사를 하든지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종전의 장마당 쌀값은 kg에 4,000원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장마당에서 쌀을 사려면 한 달에 24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화로 $30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7월 들어 쌀값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의 쌀값은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 24만 원이었던 한 달 식량 구입비가 두 배 가까운 42만 원이 된 겁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시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21개월 넘게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돈이 없어 식량을 사 먹기 힘든 실정이라고 북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랄까요? 중가운데층 그런 가족들도 전혀 이제 흰쌀밥 못 먹고 이제 옥수수로만 기니를 연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0월 1일 북한의 쌀값은 5,600원인 반면 옥수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옥수수 수확이 9월에 끝났는데도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비교적 가격이 낮은 옥수수를 사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신호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So whenever it gets corn gets higher than 2-1 like right now, that probably means a little bit of some hunger because people are substituting corn for rice.
특히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일대는 연말까지 식량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림하는 곳으로 그동안 중앙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왔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함경 남북도의 식량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양강도부터
그 환경남북도 뭐 주로 거기가 해당이 될 텐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 식량이 건너와야 되거든요. 예년 같으면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급을 한다 해도 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약되지만 뭐 그 식량이 그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배급도 안 되고 취약계층은 사 먹어야 되는데 특별한 지금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식량안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대로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8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당국은 쌀 가격을 4,000원, 옥수수는 2,000원이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총살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부분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쌀값은 7월 들어 6,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5,200원에서 5,6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북한 당국이 재고가 부족해 쌀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곡물 가격을 잡으려면 당국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요한 그 중요 시장마다 식량 공급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이제 당국에서 공급하긴 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그게 당국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기는 예쁘죠.
북한의 식량난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남북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던 북한은 10월 4일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 씨 박사는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are desperate for some kind of aid. They think they may be able to get from South Korea. This would include food aid.
전문가들은 남북 통신선 연결이 남북 간 대화와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식량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전 세계 300여 개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40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해 감시와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Human Rights Watch와 국제인권연맹, 세계기독교연대 등 40개 비정부기구가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93개 유엔 회원국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10일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5년 노동당 창건과 북한 정권이 출범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10일이면 북한 지도부로부터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노동당은 대규모 사회 통제 장치의 일환이자 정부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무급 강제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 서한에 서명한 40개 비정부 기구가 서방 세계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300여 개 단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서한에서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매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사형, 단순히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청년들 사이에 외국 말투와 머리 모양, 복장의 유행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계속 살인과 고문, 노예화 등 인권 범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을 상대하는 국가들은 책임 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안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치적 대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북한과 양자와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주요 의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재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해 추가 인권 침해를 막고 책임 추궁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노동당의 최대 중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일본 법원은 이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에 동력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 재판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본 사례를 비롯해 최근 1년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에 생긴 동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Case and other national court cases that have been brought reflect the momentum.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배상하도록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번 일본 소송건 등은 궁극적으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이래 각국 법원과 민간단체, 유엔의 책임 규명 노력이 더 활발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일본 소송건이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최고 지도자가 직접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the latest case to be brought up in a Japanese court, it's a civil case, of course. Is that there is responsibility.
반인도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명령 체계의 정점인 김정은에게까지 책임을 지운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각국 법정에서 이러한 판례들이 쌓여서 외국인뿐 아닌 북한인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8일 성명을 내고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린다며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용기 있는 5명의 사례를 보고 북한에 남아있는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후손의 송환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도 제1한인 북송사업과 관련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잔혹행위를 인식하고 구명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송 사업의 피해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겪었다며 이 심각한 유린이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자행됐기에 북송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책임 규명 노력에 일본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14일 열릴 재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북한 정권이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속여 제1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 엔, 미화 9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앞서 VOA에 배상 액수보다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한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가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것.
원고 측 변호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배상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향후 일본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됐을 때 이 사안도 포함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도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 사업을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세계 반도핑 규약을 따르지 않는 비준수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7일 성명에서 북한 반도핑 위원회를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과 함께 반도핑 비준수 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 반도핑 위원회가 운동 선수들이 기량 향상을 위해 금지 약물을 사용했는지 시험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반도핑 위원회는 1년간 또는 자격 회복 시까지 세계 반도핑 기구 관련 행사 참석과 주최가 금지되고 세계 반도핑 기구의 직간접적인 금전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북한 반도핑 위원회의 시료 분석은 승인된 제3기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되며 북한의 지역과 국제 대회 개최와 국가 차원의 참석 등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2019년 7월 북한 당국이 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 검사에 충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북한을 반도핑 비준수 국가에서 준수 국가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고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성공률은 낮지만 소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관련 활동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2021 회계연도 상황을 담은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사 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대상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에 집중됐으며 주로 북한이 얻기 힘든 정보 취득이 목적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공격은 대부분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 계정을 목표로 했다며 이들 계정 소유자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외교 혹은 지정학적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이 외교관과 학자들,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해킹 그룹에 원소 기호를 붙여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해킹 범죄로 미국 법원에 피소됐던 탈륨을 비롯해 징크와 오시뮴, 세륨 등 총 4개 그룹이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징크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나자루스 혹은 미로 천리마이며 탈륨은 킴스키 혹은 벨벳 천리마 또 세륨과 오시륨은 각각 킴스키와 콘입니다. 또 이들 해킹 조직들에게는 각각의 공격 목표가 있다며 징크가 공공사업체와 일반 기업, 민간 연구기관 등을 겨냥했다면 탈륨은 외교관과 학자 등을 공격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공격에서 주로 탈륨과 징크가 포착됐지만 종종 오시륨과 세륨도 협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의 제약회사와 백신 연구기관 등을 목표로 삼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공격에 징크와 세륨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암호화폐와 지적 재산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국경 봉쇄로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사이버를 이용한 절도는 이런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을 부여하지 않은 한 조직은 종종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신생 기업을 가장해 암호화폐 관련 회사 등의 스피어 피싱, 즉 맞춤형 악성 이메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수개월간 보안 회사나 보안 전문가로 보이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을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이전에 볼 수 없던 수법인 것은 물론 즉각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다른 나라들과 일부 차이를 보인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탈륨과 같은 조직은 사이버 범죄에서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외과 수술과 같은 공격보다는 대규모 스피어 피싱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공격은 성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시도 횟수가 많아 여전히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빅4, 즉 주요 해킹 범죄 4개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중 공격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였고, 이어 북한과 이란, 중국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의 해킹 범죄 성공률이 과거 21%에서 32%로 급증했다며 전 세계 기관과 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83개국에서 시청률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기회 상실에 대한 절망감을 잘 표현한 문화 수출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시청률을 집계하는 83개 국가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는 비자 허덕이는 참가자 456명이 상금 456억 원, 미화 3,811만 달러를 두고 벌이는 생존 게임 이야기입니다. 모두 5번의 게임이 진행되는데 매 게임에서 탈락자가 생길 때마다 공중에 걸린 커다란 돼지 저금통에 1인당 1억 원씩이 적립되며 최우승자 한 명이 전체 상금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탈락자는 온라인 게임 속에서처럼 총에 맞아 숨지며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게임의 승패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만 현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의 참가자들은 456대 1이라는 확률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가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게임을 통해 오히려 현실 사회를 더욱더 날카롭게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숨 건 승부를 가리는 게임들은 옛날 한국 어린이들이 즐기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달고나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등으로 구성돼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드라마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정재 씨는 지난 9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나름 자신들의 삶과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소재의 서바이벌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보고 느꼈어요. 다 각자의 사연들이 굉장히 깊고 또 아픈 사연들이 다들 잘 살아 있어서.
이 드라마는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 약자들이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동생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 녀석 새벽은 북한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준 거액을 사기당해 게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와 갈 곳 없는 치매와 뇌종양에 걸린 노인의 모습도 묘사됐습니다.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한국 배우들 역시 국제적으로 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의 더 투나잇 쇼 지미 팰런은 이정재와 박해수를 비롯한 배우 4명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은 인기 비결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의 게임과 잘 표현된 인간의 탐욕, 본성을 꼽았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불평등과 기회 상실에 대한 절망감을 잘 표현해 시청자를 사로잡았다면서 한국의 또 다른 문화 수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 오징어 게임이 주목받는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19년 영화 기생충을 거론하며 이 드라마 역시 경제 발전 뒤 심해진 부의 불균형에 대해 주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재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등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공감을 받으며 전 세계 시청자를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빈부격차 등의 어두운 소재를 어린이들의 전통 놀이를 통해 참신하게 풀어나가며 현실을 비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의상이 올해 할로윈 복장으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운동복에 번호만 붙이면 준비를 끝낼 수 있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포브스는 기이하고 매력적인 넷플릭스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고 뉴욕포스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50주년을 맞은 케네디 센터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여학생들 편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10월 11일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원자폭탄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 알렉산더 섹스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직접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서명은 1939년 8월 2일로 되어 있었지만 편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알렉산더 섹스는 1939년 10월 11일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맨하튼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 로스 앨라모스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하튼 프로젝트로 불리는 비밀 원자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소의 소장은 물리학자인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1809년 10월 11일 미국의 탐험가 메리웨더 루이스가 3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하나인 그의 죽음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1809년 10월 10일 밤 워싱턴 DC에 가는 도중에 묵었던 한 숙소에서 잠든 후 10월 11일 아침 루이스는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는 윌리엄 클라크와 함께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중부 대륙을 거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입니다. 루이스와 클라크가 탐사했던 곳은 1803년 미국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이지애나 영토로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서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1804년 5월 14일 세인트 루이스의 캠프 디부아를 출발해 2년 4개월 동안 약 1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22종의 동물, 134종의 새, 178종의 식물을 발견해 보고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사는 미국이 로키 산맥 넘어 오리건 지역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미국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